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8장.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들에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 둘레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 여자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세우고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서는 그런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분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떴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와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너희처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심판하더라도 그 판결은 바르다. 그것은 나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같으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내게도 두 증인이 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 가까이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로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잘못되었다고 심판할 것도 많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계속 따르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에게는 그가 있는 집안에서 영원히 차지할 자리가 없지만 아들은 영원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항의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곧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악마인 너희의 아비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편에 서지 않았다.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의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오? 아브라함은 죽었소.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녕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이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날을 보리라 생각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창세기 제50장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고와 기병까지 요셉을 후회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의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백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병화 우리의 병화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Jesus in my heart.
예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살았답니다. 마음씨가 착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대로 따르고자 노력하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보았던 천사였습니다. 바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두려웠어요. 천사가 왜 자기에게 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해주실 분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던 당시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요셉과 결혼하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으므로 모든 여관은 사람들로 다 찼어요. 그 당시 여관은 오늘날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곳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방이 없었어요. 그들은 동물들이 머무는 곳으로 갔어요. 쉬기에 그리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약속한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생각나지요? 마리아에게는 아기를 누일 요람이 없었어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어요. 그 포대기는 오늘날 아기 옷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유는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아기로 오셨답니다. 마리아는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이랍니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도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신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은 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 죄는 개인적인 것이지 유전된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만약 우리가 아담의 죄를 유전받는다면 방금 읽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태어났음에.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라다, 영어로 come short,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다, 영어로 fall short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영적인 죽음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를 때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가려면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 이전에 속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1년 중 하루가 속죄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염소 두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취합니다. 먼저 어린 양을 죽여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는 주님 앞에 산채로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후에는 그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지어 광야로 내보냅니다. 다른 염소는 잡아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속죄소와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의 죄를 덮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속죄라는 단어 원래 의미는 덮게, 덮음, 덮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제사가 드려져 그들의 죄를 없앨 때까지 죄를 덮어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속죄가 필요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아무리 좋은 동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듯이 이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온전한 희생제사가 바쳐질 때까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온전한 희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하심은 30여 년의 지상생활에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희생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과 관련된 다음 성경 용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생 그리고 고난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율법의 희생제도는 새 언약 아래 있을 희생제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을 견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동물 희생제사를 백성들을 죄를 위해 드렸듯이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서 드린 희생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희생은 매번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을 살펴보면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와 새 언약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분노를 가라앉히다 혹은 호의를 얻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의 심판이 호의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 1서 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번에는 화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속의 결과로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그리스도 희생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 곧 칭의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를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다 혹은 무죄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불러 나왔는데 죄값을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사람의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자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사람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점을 로마서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칭의, 곧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속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유괴된 사람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 있었습니다. 속량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지불할 대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불해야만 할 형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이처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을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량의 동의어로 구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재산을 저당 잡혔다가 나중에 값을 치르고 저당을 해제하는 것이 그 좋은 애입니다. 이를 가르쳐 되산다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당 잡힌 사람이 값을 치를 수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저당 잡힌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저당 잡혔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저당을 해제할 수 없으며 구속을 위한 대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다시 사셨습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희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조건적이거나 혹은 무조건적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나아갈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첫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곧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빌립보 간수의 믿음은 그로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간수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 얻는 믿음에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다면 죄인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와 물속에서 받는 세례는 죄사함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에 나아가는 길은 믿음과 회개와 세례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죄 용서받기 위한 과정에 포함되며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래서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란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세주이고 우리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Oh, what a wonderful, wonderful day, day I will never forget. After I wandered in darkness away, Jesus my Savior I met. Oh, what a tender, compassionate friend, he met the need of my heart. Shadows dispelling with joy, I am telling, he made all the darkness depart.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When at the cross a Savior made me whole, my sins were washed away,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Now I have a hope that will surely endure after the passing of time. I have a future in heaven for sure, there in those mansions sublime. And it's because of that wonderful day when at the cross I believed. Riches eternal and blessings supernal from his precious hand I received.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When at the cross a Savior made me whole, my sins were washed away,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